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흥 또 통영 선교팀이 이제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모든 것 잘 마무리하고 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들이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3.1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가끔 설교할 기회를 종종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더불어서 잠언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부터 또 기회가 있을 때 잠언 말씀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이 알려주는 어떤 센스, 삶의 기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고 갖고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보겠다는 거죠? 잠언이라는 성경의 책 가장 앞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좀 보면서 또 성경 구절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왼쪽 기둥에 보면 17권, 모세오경과 역사서인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은 과거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선지서가 또 17권이 나오거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인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시가서, 자, 여기에 잠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시가서, 자, 왼쪽은 과거 역사, 오른쪽은 미래 예언.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시가서는 뭘까요? 현재 우리 성도들이 나의 삶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일들을, 그 문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바로 시가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잠언이 바로 시가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시가서 중에 세 권 혹은 네 권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혜서라고 불러요. 대개는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를 지혜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가도 포함시키긴 하는데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를 지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지혜서라고 부르냐 하면 이 세 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이 교회에 이렇게 늘 오면 항상 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처음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항상 이름이 지혜이신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윤지혜, 조지혜, 박지혜, 서지혜, 김지혜 이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유초등 가서 지혜야 그러면 애들이 막 오고요. 작년 권사회 이런 데 가서 지혜 권사님 그러면 또 막 오시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혜는 사람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세 권이고 지혜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지혜서 내용들은 좀 전에 시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 일어난 뭐 옛날의 남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현재의 우리가 부딪혀가는 일상의 이슈들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삶의 실천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실까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그 좁은 의미의 구원받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고 기초이고 가장 근간이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모두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성경은 집중해서 강조해서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믿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 이제 영역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계명, 이거 원칙,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십계명 같은 거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만나게 되면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로 답이 딱 나와요.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혹은 불순종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이 지혜는요, 좀 달라요. 어떤 원칙을 딱 주시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 우리의 삶에, 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관적인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 눈이잖아요. 눈 보는 거. 그래서 봐서 파악하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아는 거,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하죠. 눈이에요, 눈. 안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진짜 좋은지 보려면요, 눈이 좋아야죠. 세상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눈이 안 좋으면 헷갈려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안경을 쓰게 되면은요, 잘 보여서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훈련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자, 뭐다? 세계관적인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꿰뚫고 지나가는 동일한 핵심 주제가 있어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뭐 화면에 다 있으니까 보이시죠? 뭘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이 지혜서는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 세 권을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 세계관,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을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훈련 학교다라고 현재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초급 과정은 잠언이고 중급은 전도서, 고급은 욥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순서대로라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가게 되지만 이 지혜의 난이도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잠언을 맨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이따가도 나올 건데요. 왜냐하면 잠언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때 청년이 우리 피지컬한 나이, 우리 신체적인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의 청년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서는 중년, 노년기, 욥기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최고급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 중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잠언 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잠언의 가장 첫 말씀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화면에 있지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그러니까 1일 날은 1장을 읽고 10일 날은 10장 읽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잠언, 여러분 이 잠언이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인데 제 전공 박사 논문 분야가 어딜까요? 네, 잘 몰라도 센스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제 주전공 분야가 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얘기하라고 하면 1년 동안 얘기할 수 있고 60분에 끝내라 하면 60분에 끝낼 수도 있고 이제 예, 그런 건데 오늘은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잠언 열심히 연구를 해보았는데 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또 동의를 하고요. 잠언은 구조가 매우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나눠져요. 자, 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이고 본론은 10장에서 29장, 결론은 30장, 31장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좀 해볼 거기 때문에 본론 이야기 간단히 설명만 좀 드리고 오늘은 서론의 앞부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론이 제일 큰 덩어리이니까 본론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자, 잠언 10장부터 29장이 메인 바디 본론인데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얘기할 때는 약간 퉁쳐서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은 개별 잠언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별 잠언이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속담집에 나오는 속담 같은 속담류 문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담 아시죠? 속담. 짧은 경구 형식으로 된 문장으로서 삶의 통찰, 인사이트를 던지는 그런 글을 속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왔다. 딱 들으면 아는,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딱 들으면 아는 통찰력. 그런 문장들을 개별 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0장부터 29장은 이런 개별 잠언들이 주로 모여있는 속담집 형태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주로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언어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기타 등등 라이프 이슈들로 꽉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언어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거잖아요.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언어생활 얘기가 되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1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악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경제생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결국 흩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경제생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20장부터 29장은 이렇게 삶의 이슈들, 딱 들으면 아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쉬워요. 야,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 저는 어렵던데요? 그쵸? 오히려 더 쉬운 거는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혹은 큐티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주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비교적 더 쉬워요. 그런데 일상에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판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와, 잘 모르겠고 뭐가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까 돼 있었는데 대답을 항상 유순하게만 해야 하는 건가요? 때로는 선을 긋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10장부터 29장은 이렇게 유익한 일상생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막상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려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이 많더라. 월화수목금토가 녹록치 않더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참 넘어야 하는 산이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10장부터 29장에 우리의 라이프 이슈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9장 서론이 앞에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장부터 9장은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론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1장부터 9장은 그래서 대부분의 잠언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 10장부터 29장을 위한 무슨 단계? 준비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군대 간 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 하자면 이거는 신병 훈련소 같은 개념이 되겠죠.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신입사원 교육이나 아니면 직무, 연수 교육 같은 거를 말하는 걸 겁니다. 기초적인 거를 잘 배워서 진짜 중요한 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기초 훈련 단계 가 바로 1장부터 9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장의 라이프 이슈로 들어가기 위해서 1장부터 9장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자, 제가 한 문장으로 1장부터 9장을 요약해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니까 이 정도는 해야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참 걸려요. 9장까지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일단 서머리 스테이트먼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될 말씀인데요. 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자,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9장인데 1장부터 9장도 또 여러 구조로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1장부터 9장 전체의 프롤로그, 그래서 서언 혹은 서두, 뭐 서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1장 1절부터 7절이 1장부터 9장의 서론이고요. 8절부터가 본론이고 마지막 장인 9장이 결론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은 거예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장 1절부터 7절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잠언에 뭐라고 썼어요? 독서지도다. 잠언에 독서지도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장 1절부터 7절은요. 잠언을 읽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잠언이라는 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읽기 전략으로 읽어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맵 같은 거다. 저 지도 있잖아요. 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읽으셔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독서 지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4절 정도까지 시간상 오늘 할 것 같고요. 5절 이후는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또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표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superscription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타이틀인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저자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 같은 거거든요.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타이틀이 나왔어요. 잠언 책 안에서 다음번 타이틀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장 1절에 나와요. 10장 1절 가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두 번째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이 타이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커버하는 걸까요? 1장부터 9장까지 커버하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1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리킨다? 1장부터 9장까지를 가리키는 그게 베이직한 의미이다라고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장부터 9장이 전체의 서론이니까 거시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커버한다라고 말해도 틀리다 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서는 요거는 1장부터 9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화두를 던졌어요. 자 지금부터 솔로몬의 잠언을 얘기합니다 라고 화두를 탁 본문이 던지더니 2절부터 6절까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알려진 그 원어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자, 좀 길어가지고요.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인데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절 먼저 볼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2절부터 4절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1절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가 이게 좀 특별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화면에 띄우면은 그림 문자인가 상형 문자인가 이렇게 생각될 이제 어려운 문자들인데 근데 좀 들여다보면은요. 2, 3, 4절, 5절 빼고 6절까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문장의 메인 동사가 없고요. 영어로 말하자면 투부정사 형식으로 생겼어요. 전치사 플러스 부정사 형태로 문장이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동사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절도 투부정사, 3절도 투부정사, 4절도 투부정사. 그러면 2, 3, 4절은 뭔가를 수식하는 것인데 뭘 수식하는 거죠? 1절을 수식하는 문장인 겁니다. 자, 근데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은 뭘 가리킨다고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2, 3, 4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겠노라라는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독서, 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2절, 3절, 4절 차근히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절 갑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기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사 어휘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부정사인데 알게 한다. 알다라는 말이 나왔고 깨닫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지식이 되고요. 깨닫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명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은 지혜 관련 어휘들로 꽉 차 있다. 이 절은 지혜 관련 어휘들로 꽉 찬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지혜, 훈계, 알게, 지식, 명철, 깨닫다도 명철. 여러분 지혜, 지식, 명철 이것은 다 지혜의 유사 어휘이고 사실상의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지혜는 센스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지식은 공부 잘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아 물론 서로 다른 어휘이지만 이 단어들은 서로 교차해서 인터체인지어블하게 쓸 수 있는 사실상의 유사 어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2절 말씀은 무슨 뜻이죠? 1장부터 9장, 1절이 1장부터 9장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잠언 말씀 1장부터 9장을 읽으면 우리한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다라고 2절은 뭘 주시는지를 명시한 구절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혜를 얻으라는 건데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걸까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를 얻게 된 결과가 3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잠언 1장부터 9장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네 가지 표현이 연달아 나왔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는 네 가지 어휘가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뒤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어휘입니다. 여기 처음에 지혜롭게라고 한 단어는 원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보면 좋은 결과를 내다. 좋은 결과를 내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번역이 어려우니까 지혜롭게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 한국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우리한테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세 개입니다. 뭐죠? 공의, 정의, 정직. 지혜가 우리한테 주는 결과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정직은 얼마나 익숙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히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정의, 공의란 표현이 이제 번역이 이렇게 저렇게 된 경우들이 좀 이제 있기는 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정의라고 나오는 말씀들은 관계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롭게 된다. 칭의. 의롭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 관계적인 올바름을 정의라는 단어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공의라는 말은요. 이거는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이제 소셜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구현된 상태 혹은 그 원리와 원칙을 공의, justic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말은요. 이건 정직 그러면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정직이라는 말은 곧다, 올곧음, 곧음, 쭉 뻗은 거 이런 뜻이에요. 시편이나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는 정직한 길이고 하나는 패역한 길이고 그래서 패역한 길로 가지 말고 정직한 길로 가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곧은 길과 굽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쭉 뻗은 길과 왔다 갔다 굽은 길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씀들로 되거든요. 그래서 굽은 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길이 굽었다는 거예요. 길이 굽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너가 덕이라도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말씀의 길로 곧게 달려가야 된다. 실패가 있었어도 괜찮고 넘어졌어도 상처가 있었어도 괜찮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곧게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것. 그것을 정직한 길이라고 묘사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4절로 이제 돌아와서 3절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얻은 결과가 뭐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개념처럼 어떤 센스가 있어서 나의 유익을 잘 챙기는 이런 거를 성경이 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절. 이 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자, 4절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 그 대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슬기, 지식, 근신은 다 지혜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자,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젊은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어리석은 자 그러면 뉘앙스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the simple이라고 번역한 것들을 아마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단순한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 아직 아무것도 색칠되지 않은 백지 도화지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갈 것인지 세상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갈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직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를 하반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젊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젊은 자는 성경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소년 혹은 청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뭐 하지 않은 사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때 결혼이란 우리가 진짜 우리의 현실에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성도는 남녀노소, 결혼하신 분이나 아직 안 하신 분이나 여성분이나 남성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로 두 명의 상대를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상대가 누구인 거죠? 지혜인 거고 두 번째 상대가 미련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를,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미련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결혼하지 않은 청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언 읽어나가면서 앞으로 언젠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세계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 하나님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지혜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결혼하라.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네. 놓친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왜 지혜자매랑 결혼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목사님이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무엇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라는 겁니다. 썸 말고요. 연애 말고요. 썸과 연애는 뭐 이렇게 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가치관이 같은지, 앞으로 잘 갈 수가 있을 것인지, 삶의 스타일은 어떤지 이렇게 좀 이렇게 대보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아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연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무엇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손을 딱 붙잡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 지혜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삶의 문제를 그 주님의 지혜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혜가 꼭 필요했던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앞에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좀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그 선택이 항상 다 참 제일 좋은 선택이셨습니까?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세상께 자꾸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섞어요. 내 욕심이 섞이기도 하고 사단의 세계관이 와서 섞이기도 하고 그걸 성경은 미련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막 섞어가지고 잘못 선택하게 할 때가 많죠. 자, 잠언 1장부터 9절은요. 우리에게 지혜랑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찾아내어 결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맨 끝부분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 9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자, 상반절 봅니다. 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화면 봅니다. 자, 근본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자, PPT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이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쉽게 풀면은요,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첫 걸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대부분 beginning으로 번역해 놓은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의 첫 걸음은,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가장 중요한 거고 제일 우선적인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음 화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뭐가 지혜인지 찾아다녔는데 그게 진짜 지혜이던가요?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섞이기 때문에, 미련함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진짜 찾고 싶으면요,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뜻은 뭡니까? 정말 지혜를 찾고 싶거든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를 묻기보다 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두려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가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선택,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의 원리, 안경, 눈, 세계관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중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와 결혼하셨습니까?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음으로써 지혜와 결혼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연애 말고 썸 말고 지혜와 결혼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길 속에서 주님이 존귀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함께 노래했으면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가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큰일이 아니라고, 어디 온 길이 있는데 왜 이를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없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담은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